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11월 12일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인간과의 그런 수평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표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이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절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노하게 돼서 결국 어리석은 일까지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와 마음과의 그런 어떤 연관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바깥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게 된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절에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게 된다. 완전히 다른 것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2절에도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 악한 행동을 같이 추구하고 그 악한 대열에서 같이 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악을 도모하는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죠. 반면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런 대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자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닌 바로 슬기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게 되고 상반된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고 어리석은 그런 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자의 지혜, 참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있어야만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는 어떤 그런 선한 결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허락하게 주시는 그러한 분복들, 그러한 결과들, 선한 보응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는 그런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붙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의 요새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의뢰 그리고 피난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 견고한 의뢰는 영어로 보면 secure fortress, 이것은 안전한 요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새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주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런 신뢰, 의뢰가 믿는 자들에게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치지 못하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고한 의뢰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피난처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안전한 요새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 붙들어주심이 그 자녀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결과여 분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는 이러한 삶과는 관계가 없이 표면적으로 잘 되고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견고한 의뢰가 있는 것이 더 먼저이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하심과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없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견고한 의뢰가 있지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피난처 요새와 같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영생의 원천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과 같은 그런 생명의 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실 생명의 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와서 마시기를 원하는 자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성령님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소유한 자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님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 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생명의 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원천과 같은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사망의 그 그물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에서 결국은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사람을 죽음에서, 영원한 파멸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견고한 의뢰가 있는가, 피난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원천과 같은 생명의 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성령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 이런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